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살수 있도록 복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성도들로 인하여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하고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바울로 인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어느 교회에 자기가 전도한 복음을 전한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일이 없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느 한 곳에 붙들어 놓으려 했을지라도 나는 전도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였어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부터 처음에 그를 만나 주실 그때부터 그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 것을 택하심을 밝혀 주셨고요. 그거는 아나니아 저게 뭐야 바울 자신에게도 가르쳐 주셨고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굉장히 큰 유익됨이라 그럴까? 나는 뭐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하는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왜 어떻게 쓰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그에게 있어서 유익되었다 그럴까? 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확인했고 자기 자신에게도 또 확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그전까지의 삶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것도 예수님을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참남한 자로서 생각했던 그 바울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러 그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바울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파송을 받을 때도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 이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또 바울과 바나바에게 밝혀 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갔고 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보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의 모든 사역,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는 다 성령을 쫓아서였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오직 성령으로만 사역하기 위해서, 성령으로만 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하고, 다른 어떠한 것도 얘기하지 않도록, 정말 말하지 않도록 경계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그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가진 모든 것을 오물처럼 여기고 자기 육체를 치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좇아서 사는 삶에 일심했던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사도행전이나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자기가 전도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요. 그들과 이렇게 멀리 있지만 교통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전화나 뭐 인터넷이 발달되면 오히려 가까이 사는 사람보다, 지역적으로 한 곳에 사는 사람보다 더 가깝게, 더 자주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 살지만 미국의 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거의 교통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26년을 사는데요. 이곳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그만둔 게 90년이니까 그 후에는 제가 여기 교회에 가서 사역자로서 섬긴다든지 그 교회에 출석해서 섬긴다는 일이 없이, 저는 선교사로서 떠돌이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하는 집에서 보내주신 영혼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하게 하심을 계속해서 왔다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어떠한 지역 교회에서 그들을 섬기는 일보다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흩어져 있는, 멀리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그들과 교통하는 것이 훨씬 더그 가까운 거예요. 그전에는 뭐 전화로만, 또 아니면 편지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영상으로라도 할수 있고, 또 메일이나 뭐 채팅하면서 그 순간순간 마치 옆에 있는 사람보다, 아니 한 집에 있는 그러한 식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또어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 자기가 가는 곳곳에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떠나온 그 지체들, 그 성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이제부터 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자기는 아직 본 일도 없지만, 만난 일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성도인 것을 인정할 때, 그는 그들을 그냥 지체로 받아들였고, 한 식구로, 그리고 같은 주 안에서의 그한 성도됨을 그가 인정하면서 나누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써 가려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가기 전에 쓴 거잖아요. 그리고 또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생겨진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나 바울이 아직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그 후에 많이 불었을 수 있는데, 하여간 그 교회 성도들을 매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어쩐지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소식을 빨리빨리 전해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인편으로, 아니면 그 인편을 통한 편지로서만 이게 가능한 그 시대에도 그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받는 위로,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져진 그 교회에 대한 근심, 그러한 것들을 바울이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중보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서인가 그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려고 그들의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합하게 그 좋은 열매를 맺는 데에 유익하게 자기가 쓰임 받고자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떠났으니까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마음을 품고 있고 계속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그가 하려고 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였고 그것이 지금 편지였어요. 그 편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정말 그 바울이 써놓은 많은 편지에 들어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지금도 배울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기도만 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매일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며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야단치는 것 같지만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쓴그 편지,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밝히시고, 우리들을 지적하시고, 우리들을 책망 훈계하시며, 그리고 우리들을 수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의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늘도 내 안에서 그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책망받고 훈계받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수정되어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그러한 삶으로 자꾸 매일매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받고 있는 은혜요. 그리고 또 축복이고 하나님의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데요. 그 헌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성도를 위한 헌금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헌금에는 십일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헌금을 사용하는데 그 성전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또 우리가 뭐 감사 헌금, 또 무슨 헌금, 특별 헌금 해가지고 많은 명목을 붙여서 헌금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헌금하는 헌금은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도 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을 위한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나 거민을 위한 그러한 헌금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고린도 성도들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먼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는 그것이 한 뿌리이고 우리가 한 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따지자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이웃이에요. 그러한 면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우리의 시야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그 속에 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 원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헌금을 하기 원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그냥 주머니 털어서 한다든지 갑자기 내가 너희들에게 헌금을 모으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매주 첫날에 모일 때 너희들이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너희들이 수입을 가진 대로 너희들이 얻은 대로 그리고 또 저축해서 따로 이렇게 모아두어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갔을 때 달라요. 근데 그 헌금을 모은 것을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성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같이 가는 것이 유익하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갈 용의가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들의 그 헌금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고 또 비춤 받을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안 하면은 축복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11조에 대한 약속을 하셨으니까 해야 된다. 내가 축복받기 위한 헌금은 사실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거는요, 10의 10,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1조는 마땅히 정말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과도 같은 거예요. 내면, 드리면, 더 축복받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생활, 지금의,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헌금은 참 사람들에게 실족함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헌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예민한 것이고 또 말세에는 하나님이냐, 또 돈이냐 하는 정도로 사람이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그 욕심이, 자기들의 어떤 삶과 이어지는 가치,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돈을 중요시하고 귀히 여기는 자체가 얼마만큼이냐면 하나님만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귀히 여긴답니다. 근데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라는 것이 지금 문제지요. 성도이면서도 내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돈이 필요해. 그 돈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 나의 모든 삶에 다스리시는 분이요, 공급하시는 분이요, 지키시는 분이요, 보장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돈이라는 힘없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내게 꼭 필요하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고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그 아무 힘이 없는 돈을 배후에서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종하느냐? 하나님 의지 못하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데로 예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돈이 최고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돈 벌고 싶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건 모든 사람의 욕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고,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주지 않고, 돈이 우리에게 그참 기쁨과 참 어떠한 그 보람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역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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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다 돈으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나, 우리의 코끝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미래가 돈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좇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지금 시야가 나를 벗어나서 그 지금 같이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이웃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러한 지체들, 그러한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품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들어있고요. 예수님의 몸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모두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는, 나라적으로는 원수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 또, 정말 약하고, 병들고, 세상에서는 보면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잣대에는 모두의 무게가 똑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은혜에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똑같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입니다. 그들의 머리가 한 주님이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의 진리, 모두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을 쓸 뿐만 아니라 너희 외에 너희들이 섬겨줘야 되고 도와주어야 될 그러한 그 지체들을 위해서,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항상 매주 모일 때마다 수입에 따라서 자원해서 저축해서 모아두었던, 집에서 모아뒀던 거를 교회에 갖고 와서 또 모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구제 헌금 같은 그러한 의미도 되고요. 그러나 또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거니까. 그한 식구들을 돌보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이 보험 제도의 처음이 교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영국 교회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 갑자기 도와주려면은 뭐예요? 사람들이 부담을 갖게 되잖아요.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누가 죽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그러한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도와줘야 되겠는데, 교회는 지금 가족으로서, 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공동체니까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것이 사고를 당한 후에 돈을 거둘려면 어려우니까요. 미리 그 돈을 모은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또 그러할 필요가 있는 이웃들에게 그것을 줄수 있도록. 근데 특히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시작된 그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았던 그 일이 보험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보험을 자기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들지,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보험을 드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교회를 갖다가, 물론 많은 나라에서 그 세금이 공제되고요. 그렇게 해서 특별히 취급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자기 성도들의 가정 어려움을 위해서 미리 그 교회 성도들이 따로 그러한 명목으로 헌금을 모으는 일이 별로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모든 교회를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아무데도 안 한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한은 그러한 명목으로 별로 헌금을 하지 않고 그냥 헌금 자체를 모아 가지고, 그리고 또어그 헌금에서 쓰는데, 헌금의 대부분 쓰임 받는 것이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의 사례비나 아니면은 건물, 또 아니면 그 운영비, 그리고 사역비, 그각 부서부서가 하는 사역비, 그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이지, 그 교회의 헌금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는 오히려 소그룹에서 아니면 개인들이 하게끔 하지, 이렇게 매주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하는 일은 별로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하게 하느냐 하면은, 내 살림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의 살림이 다내 살림이다라고 하는 그 지체의식을 더 갖게 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요, 지금 다른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대형 교회에서 헌금들의 액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도 그 헌금한 사람들이 미자립 교회, 독립해서 살지 못하는 교회에 이제 그렇게 헌금들을 해서 교회들을 세워 나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자립되지 못한 그런 교회를 위해서 쓰는 그러한 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데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에도 늘저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같이 이렇게 짐져야 되는 그러한 이웃이라는 것, 그러한 식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산다는 면에 있어서는, 교회가 그냥 헌금을, 감사헌금이나 무슨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탁탁하고, 성도들은, 헌금한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게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그 교회 사람들의, 다른 성도들의, 또 다른 교회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려움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늘 갖고 살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 교회, 네 교회 그렇게 담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가 아프리카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함께 나누어야 될 어려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일본 지진 난 지가 지금 꼭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지진 나고 제일 그 뭐랄까 먼저 그들을 돕기 시작한 그러한 사람들, 그거는 이제 그 적십자나 뭐 구호단체나 또 구조단체나 정부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교회도 있어요. 일본 교회가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작고 또 성도들도 약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들이 그 현장으로 뛰어가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전국으로 일어났을 때 지진과 해일 자체는 굉장한 재앙이지만, 그러나 일본 교회의 성도들을 오히려 뭐예요? 일으키고 그들에게 정말 다른 그 사람들을 이웃들을 섬기게 하고, 특히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 신학교, 그러한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생전 모르던 지역에 그냥 가가지고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원래 계시던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나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직접 사람들에게 나가면서 그 열심히 돕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힘이 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기쁨이 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정말 소위 말하면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부요함으로, 그리고 정말 그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풍요롭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잘 나가고, 그러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크고, 자기는 굉장히 작고, 그리고 뭔가 무력한 것 같아서 위축되어 있지만, 땅이 흔들리고 모든 게 흔들려도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뭐예요? 그 조그맣다고 생각하고 무력했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된 거예요. 축복의 때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돕고자 하는 마음, 아니,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같이 울고 같이 웃고자, 그들이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도망 나오는데, 피해서 나오는데, 정부는 정부니까 하지만, 구호단체도 구호단체니까 하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근데 그것이 한번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1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일본 교회에, 일본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지난 1년간은 사실 일본 교회의 그 가장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체험된 그러한 축복된 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재앙을 받길 원한다는 얘기가 물론 아니지요.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고 그러한 재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진이나 해일이나 뿐만 아니라 뭐 태풍이 분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갑자기 부모들을 잃는 고아들이 생긴다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별별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항상 연보로 준비하고 있다. 그거는 항상 내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로 살아랍니다. 매주 첫날에 모일 때 집에서 모아두었다가 갖고 오는 거니까 그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라잖아요. 매일매일을 그러한 시선, 그러한 시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랍니다. 제가 아들이 넷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들에게 했던 거, 자식들에게 베풀고 한그 모든 거, 정말 10분의 1만 남에게 해도 남한테는 은인 소리 들을 거라고. 자식들은 받아도 받아도 뭐예요? 당연하고 또 더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똑같은 그 수고함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물질과 똑같은 시간을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다면, 드려줬다면,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얼마나 큰 희망을 갖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10분의 1만 일하는데 그 10분의 1을 못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더라도 누구를 위해서든지 그거를 떼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수입에 따라서 뭐 10분의 1을 하라든지 10분의 4를 하라든지 무슨 네가 하고 싶은 만큼 하라든지 그게 아니에요. 수입에 따라서라고 얘기한 거, 네가 얻은 대로라고 하는 거는 물론 자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하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정말 나눔의 법칙 속에서 내게 주신 것은 나로 인하여 남에게 흘러가도록 주시는 넘치음이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떼어놓을 때 내가 받은 것은 넘치고요. 내가 남의 것도 내게 필요해 하고 집어올 때 나는 항상 모자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똑같은 100만 원이 있어도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서 더 돈을 벌수 없을까, 누가 안 줄까 얘기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나를 고민하는 거고, 그러나 내가 똑같이 100만 원을 가져도 내가 남을 위해서 얼마를 떼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벌써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넘친다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허비하고 무경하게, 무절제하게 막 사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 아는 것으로 너희들이 족하라. 우리들이 물질로, 돈으로 족하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 옷이 넘치게 있고 먹을 게 넘치게 있어. 그래도 또 먹을 거 보면은 또 집고요. 또 예쁜 옷 보면 또 집는 그러한 우린 거예요. 한쪽에서는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썩어버리고 한쪽에서는 그냥 몇 년을 먼지가 쌓여 있어도 또 이쁜 거 보면 또 손이 가지고 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돈을, 그러한 것을 결국 지금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고 악한 것인지. 왜? 하나님 주신 것을 지금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에 그 채워지지 않는 거를 위해서. 근데 뭐 그게 사는 맛이니까, 마음이 허하니까 그래. 우리가 인간끼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해봐. 근데 그렇게 해서 네가 마음이 채워지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고, 그렇게 해서 네가 정말 부여해지디? 그거 아니지 않냐 얘기예요. 예쁜 걸 사고 맛있는 걸 먹으면 그때뿐이지요. 또 다른 거 보면 또 갖고 싶고 또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일본을 떠나서 미국으로 올 때, 이민으로 온 건데요. 근데 저는 이민 짐을, 별성품을 하나도 갖고 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애넷 낳고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다 그렇게 해서 살던 집이 있고 가구가 있고 물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다 두고 그러고서는 정말 애들 그 다음 해에 입을 옷까지 하나를 안 챙기고, 그리고 저희 집이 일본에서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 일본의 애들을 위해서 또 제가 이렇게 샀던 그 신앙 서적들만 잔뜩 해가지고 하여간에 박스로 비행기에 그냥 태울 수 있는 그 무게만 갖고서 당장 필요한 옷까지만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나머지 버리고 가야 되는, 두고 가야 되는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가 뭘 갖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보다 훨씬 더 고민거린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버리기는 아깝고 누군가 줬으면 좋겠는데 일본이 그렇게 무슨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요. 옷이고 뭐고를 입던 거, 흔 거를 준다는 거는 아무도 필요를 안 해요. 그리고 결국 그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위로 자르는 거 연습하는 거, 뭐 그런 걸로 쓸어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참 아닌 것 같고. 제가 그것 갖고 고민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제가 지금 참 별걸 다 고민을 한다 그럴까? 근데 정말 그게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갖고 오는 거는 그냥 가장 필요한 거, 최소한의 거를 챙길 수는 있는데, 이 두고 가는 거를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뭔가 유효하게 나누고 싶은데,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그럴까?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모르는 거. 그냥 저는 사실 두고 왔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뭐 피아노는 어떤 장애인 아이에게 그냥 줘버리고 또 가구들도 그냥 뭐다 줘버리고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딱 닫고 있어요. 저로서는 갖고 올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한쪽에서는 굶고 한쪽에서는 헐벗고 하는데 참이 나눠주려고 그럴 때이 나눔을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까지 보내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슈퍼마켓이나 그런 데서 팔다가 남은 새 것들은 필요해도요. 입든 거나 쓰든 거는 자기들이 거지가 아니라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거를 주면 안 된대요. 그걸 안 하게 한대. 그 사람, 이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마음이 상하는 거라. 근데 미국에 오니까 뭐 오시고 뭐고 그냥 유스트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기 구세군이나 그들이나 뭐 그냥 안 쓰는 거, 안 입는 거 그냥 주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거를 다시 팔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그게 편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다 주면 되니까. 구세군에다 다 주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일본에서 그게 되질 않아가지고 정말 그게 고민거리였어요. 그러면서 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는 쓸데없는 거에 마음 쓰고 머리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는 바로 그때까지도 뭐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뭐 세타도 이제 동생이 사드리고 누가 뭐를 이렇게 사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버지 돌아가시면 입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아버지 것은 애들이 기념으로나 가지려고 하지 또 자기들이 입고 그런 게 아니니까 결국은 그 아버지 물건 없애는 데만 전 1년이 걸렸어요. 그거 정리하고 그거 없애는 게 너무나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거를 다 둔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구세군에다 다 보냈지만 그러나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게 아버지 거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물건은 임자 없는 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쌓아놓아서 많다는 거를 내가 만끽하는 것뿐이지 쓰이지 않는 거는 쓰임 받는 것이 유용한 것이지 쌓아놓는 것이 유용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냥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나눔을 먼저로 하라는 거는 바울이 이 땅에 쌓아두고 이 땅에 필요 이상의 것에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마음에 어떠한 그 욕심이나 그러한 허영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뭐를 쌓는 것보다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너희들이 항상 마음을 함께 하라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이 같이 있는데 그 형제들을 아버지가 키울 때에 어려운 형제 있으면 아버지가 그걸 줄 거잖아요. 근데 저부터라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넷이 있는데 저희들끼리 돕게 만들지 내가 이렇게 도와라 저렇게 도와라 라고 지시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는 뭐 같이 나눠서라 같이 먹어라 너희들 거는 다 이게 공동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지금 다 각가정을 가졌으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 게요. 절대로 저에게는 비밀로 하면서도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어려울 때는 또 연락해가지고 다 돕는 거예요. 이번에 막내가 갑자기 이제 조금 집을 찾아야 되게 됐는데 뭐 이사를 하고 뭐할 때도 매달 수입은 있어도 모아둔 돈들이 없으니까 뭔가 갑자기 돈이 들어가고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형한테고 누구한 저한테래고 엄마 돈 주세요든지 뭐형돈줘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큰형이 알아서 이삿값 줬대든지 뭐 또뭐 저기 하고 큰형이 자기의 그 힘으로 안 되면 다른 동생들한테 연락해서 지금 막내가 이런 형편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하는 모습을 이러고 보면서 보통 때는 남자애들이라 서로 연락하고 뭐 이렇게 자주 그러지도 않는 아이들인데도 어려운 일 있거나 뭐 있으면 그래도 그 알아서 자기들 속에서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뭐 그전에 이제 동생이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가 쓸 거는 많은데 수입이 작으니까 이제 카드 값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다시는 카드 값 그렇게 쓰지 말으라고 하면서 그 카드 값을 자기가 다 이렇게 돈을 몇천불을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그게 형제끼리 한 것보다도 그 며느리가 그거를 허락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받은 아이가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다 형에게 갚았지만은 그래도 그게 달라고 한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돼 하면서 형으로서 그렇게 하는데 그준 아이가 무슨 수입이 있고 뭔가 그잘 나가는 아이가 아니라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또그 자기들도 살기가 넉넉지 않은 아이들인데 남을 돕는다는 거는요 자기가 넉넉하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닙니다. 그냥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같은 식구고 같은 형제다. 걔네들이 떨어져도 같이 같게 결혼을 해서 살아도 그러한 면에서 금전적인 면인데도 그냥 무조건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나중엔 이게 다 알게 된 얘기들이지만 한 사람은 절대로 말안 해요. 받은 아이들이 제가 저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동생 때문에 형 때문에 누가 된다고 불평하고 나한테 뭐라고 안 하고 누가 돼도 가만히 있고 또 지들이 도와도 가만히 있고 오히려 도움을 받은 아이가 엄마 내가 형한테 이런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저기 형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형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로 오히려 저에게 그런 것들이 참 위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내 뱃속 챙기고 내 식구 내 새끼 그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돕고 그들을 형제로 계속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거를 서로 한다면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려울 때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손해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아이들의 하는 것으로 저는 그중에 돈한푼 받은 게 아닌데 새끼들은 다 나한테 가져가지 솔직히 나한테 알아서 주거나 모아서 주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지들끼리 그렇게 한다는 게 나한테 주는 것보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기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의지 않고 살수 있는 것만 해도 제가 하나님 딸로서 사는 것만 해도 그냥 족한 거지 제가 그 아이들한테 뭐를 받아서 살리라라는 생각은 제가 엄마니까 끝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줄수 있는 엄마로서 살고 싶다지 받을 수 있는 엄마로 살고 싶다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형제들끼리 어려움을 모른 척 하지 않고 도우려 하는 데에 또 며느리들까지도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며느리들이 다 같이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참 제가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런 걸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그러시리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그러한 것들은 왜냐하면은 그게 내거 주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연보는 지금 성도들을 연보는 니들이 받은 것 같고 수익 같고 얻은 것 같고 하라 그랬으니까 없는데 억지로 하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십일조도 그래요. 수입이 없는 사람이 십일조 못하기 때문에 십일조 헌금 때마다 뭔가 나는 수입이 없어서 못하는데 뭔가 못한다 안 하고 있다라는 자체로 굉장히 죄책감을 갖거나 정죄감을 받거나 또 그래서 내가 축복을 못 받는 것 같거나 그렇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은 이미 내가 받은 것이 내게 족하다예요. 아니, 넘친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은혜가 족하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질이나 또 어떠한 그것도 다 하나님 거니까 그것을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당연하답니다. 바울이 내가 그냥 갔을 때 내가 그때 가서 돈을 걷지 않게 하라. 너희들이 매주 모일 때마다 그렇게 헌금을 하라.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너희들이 인정하는 사람, 너희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 돈을 보낼 때에 그가 편지랑 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말 사랑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마음과 축복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그러한 그들의 그 마음이 전달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축복을 위한 어떤 투자라면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남을 돕는 그 돈도 우리가 그냥 무슨 거지에게 동냥 주듯이 하는 거든지 또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써 내 만족 아니면 내 어떠한 유익을 위한 거라면 그것은 지금 구제도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금 그냥 구제가 아니라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을 내 형제로, 내 지체로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이 언제든지 내 삶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같은 생명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그것은 주 안에서 사는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또 특권이에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게 한다. 은혜를 넘치게 받았으니까 줄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받는 사람들이 무슨 축복을 받았다든지 그거보다도 지금 그 보내는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더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얘기합니다. 마게도냐를 지날 때인데,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겨울을 날려고 한다. 그거는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파송받기 원한다예요. 그냥 내가 여행하는 중간에, 내가 지나는 길에 그냥 너희들 얼굴 보기를 원치 않는다. 잠깐 봐 스쳐가면서 너희들 얼굴만 보고 싶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하고 같이 있고, 너희들한테 가서 겨울을 지내면서 너희들이 나를 그 다음 곳으로 파송해주는 그러한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있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지금 오순절에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자가 많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는 아직도 에베소에 좀더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통해서 얼마만큼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 고린도에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 마게도냐를 지나가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리라고 지금 그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얼굴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가서 같이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나를 파송해서, 말하자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서 너희들이 나를 보내줬으면 한다.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품어진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자기들이 파송한 또 선교사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품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내가 에베소에 있는데, 지금 이 편지 자체가 에베소에서 쓰고 있고, 또 에베소에서 오순절날까지는 머무르려 한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필요하니까, 바울이 그곳에 있는데 필요하니까, 그 필요함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문이 열려서 거기에서 지금 역사되고 있다.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곳입니다. 거기엔 신전이 있고 거기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 지금 교회가 생기고, 그곳에서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지금 바울이 그곳이 일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일할 때에 뭐가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들,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에베소에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들한테 가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갈 거다. 그리고 그 너희들이 연보해 놓은 그 연보가, 만약 내가 같이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들이 편지를 갖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돈을 전할 때에 내가 같이 거는 것이 유익하다면, 그것이 합당하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는 모든 것을 지금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을 좇아서 성령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유익되기 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말도 썼고, 그러한 정말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기 위해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긴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려 편지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려고 합니다. 가서 그들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더욱 강건하게 믿음에 설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같이 함께 하면서 그 같이 함께 한다, 겨울을 같이 지낸다, 이런 얘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큰 바울이 가진 어떠한 그 복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더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전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뭐를 해달라는 게 없습니다. 아니, 고린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요. 바울이 사역자로서 가진 마음은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잘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예요. 나는 모든 것을 주겠다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엄만데요. 제가 나이가 들고 제가 노인이 되고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를 제가 많이 합니다. 제가 아기를 낳았을 때 저는 어른이고 애는 애기잖아요. 그때 저는 애기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려고만 하고 그가 내가 주는 것을 먹고 그리고 나의 도움과 그러한 모든 수고를 통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빵긋빵긋 웃고 자라면 그것으로 제가 기뻐했고 그것으로 좋겠잖아요. 그것이 저와 아이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고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지들이 지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건 걔네들 문제지만 나는 관계가 항상 엄마잖아요. 항상 엄마니까 내가 물론 한 살짜리 다루는 거 다르고 두 살, 세 살짜리 다루는 거 다르고 10살, 20살 다루고 30살, 40살 다 다르지만 걔네들이 마흔이면 저는 그 40살의 엄마로서의 성숙함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아이가 한살 자라면 저도 엄마로서 한살 자란 거고, 아이가 40년을 자랐으면 저도 엄마로서 40년을 성숙해져야지. 제가 사회적으로 나이 들어 연약해서 무력해졌다고 해서 제가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이제 안정되고 뭔가 뛴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애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친구도 아니고 저는 아이들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딸로서 살지, 그 아이들의 엄마로서는 그냥 계속 엄마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제가 나이 들어도, 제가 사회에서 소외돼도, 제가 비참하지 않고, 제가 속상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외롭지 않게 사는 그러한 또 복된 길인 것도 압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무력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일본에서 아이들을 낳고 또그네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아이들은 영어권에서 사회적으로 자라고 저는 완전히 그 집안에서 부모들만 모시고 아이들 키워가면서 보내주신 그 영혼들만 섬기면서 사회적으로는 어떤 노인보다도 빨리 무력해져 버린 거예요. 가진 것도 없이 꽃도 펴지지 못하고 저는 그냥 노인 이상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나의 위치가 없는 다른 사람들이 뛰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선에서 뛸때 저는 뒤에서 어떤 노인보다도 노인 노릇한 거예요. 그냥 집만 지키고 애만 손 그리고 보낸 사람들만 섬겼지 저는 여기 속에서 친구를 만드는 일도 못했고 혼자 나가서 뭐를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을 하나도 못하면서 지금 미국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역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의 어떠한 그 뭐랄까, 상함이 저를 이렇게 슬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그냥 저는 엄마로 살기로 그 아이들 앞에 작정했고, 모든 영혼들한테도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딸로서 충분하다고 거기에 저 스스로를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두거나 갖거나 얻으려 하지 않고, 제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받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게 하면 남한테 유익하게 줄수 있나를 생각하니까, 저는 항상 어느 면에서는 부여했고요. 또 자유로웠고, 그리고 복된 자로 살아온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저를 위해서는 돈을 벌려고 해본 일도 없고, 돈을 벌어보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많은, 정말 그 주위 사람들의 섬김과 도움 속에 살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제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줄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게 하시지 않은 하나님. 저도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있고, 저도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이 또 이웃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너희들의 은혜를 전달해라. 정말 내가 넘치게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줄게 그만큼 많은 거예요. 나는 모자라. 나는 더 받아야 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그 가진 거를 썩히고 있고, 가진 것을 내 것으로 하고 있고, 죽으면 누구 거 돼요? 그런데도 베풀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다 쌓아놓고 다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안 찾아주나, 나를 안 하나, 내가 사람들 사랑하고 내가 사람들을 축복하고 내가 사람들을 나눠주고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나. 그렇다면은 우리는 너무나 주 안에서 애기같이, 아니 정말 육으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그 연보하라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니라도 하나님이 직접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 아니 받은 것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누리게 하심이에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과 한 몸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내 시야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저축해서 두라. 그들을 위해서 떼어두라. 그것이 실질적인 섬김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만, 입으로만이 아니에요. 진실로 행함으로 알아. 계속적으로 늘 마음으로부터, 그러나 행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비추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삶이 정말 죄로 고백될 뿐만 아니라 수정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삶으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일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물질의 씀씀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욕정으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것이 되게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